네, 플랜백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분의 전문가 자리하셨는데요. 김정환 전문가, 그리고 최동기 전문가, 이종훈 전문가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서 간단하게 사연들 먼저 보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아주 궁금증이 높아지셨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시청자님 사연부터 함께 좀 공개해드릴게요. 들어보시죠. 자, 30세 직장인인 시청자님이 사연 보내주셨어요. 아직 결혼은 안 하셨다라고 하셨고요. 군대에 다녀오시고 취업한 지가 3년 정도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자금 대출을 갚고 나니까 통장에 남은 게 없으시대요. 주변의 친구들을 보니까 뭐 전셋집도 장만하고 자동차도 사고 막 이러던데 저는 이제부터 어떻게 돈을 모으면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뭐 정말 서른에 전셋집까지 마련하신 분도 계신 거예요. 정말 대단하다 생각이 드는데 학자금 대출 많이들 받으세요. 그만큼 이제 등록금도 비싸졌고 사정도 좀 빠듯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런 시청자님들의 네. 경우랑 비슷한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비청춘이라는 얘기가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비청춘이요? 네,
보통 오. 그 학생일 때 이제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사회 진출을 하게 되면 이제 본인 스스로 돈을 벌게 되죠.
네.
네, 그렇게 되는 순간 보통 이제 봉인 해제가 되어서 이때까지 뭐 지출하지 못했던 것,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보통 저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잘못된 소비 습관 때문에 돈을 모으지 못한 게 아니라 학자금 대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돈을 모으지 못한 경우이기 때문에 뭐 크게 지금 걱정하지 않고 다시 저축을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낭비라든가 무분별한 소비 때문에 못 모으신 게 아니라 학자금 대출 먼저 청산을 좀 하려고 하셨으니까 이제부터 다시 한번 출발하시고 모으시면 됩니다라는 내용이신 것 같은데요. 학자금 대출이 어때요? 요새 등록금도 워낙 비싸져가지고요.
네, 일단 예. 대학 등록금이 가장 비싼 학과가 의대라고 하거든요.
의대 역시 예. 비싸네요.
역시 예, 연간 한 940만 원 정도의 학비가 든다라고
하고 1년에?
예, 1년에. 오. 그리고 다른 그냥 평균적으로 이렇게 내보면은 한 667만 원 정도의 학비가 든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용돈이라든지 뭐 교과 구입 이런 걸 해버리면 1년에 1000만 원으로 훌쩍 넘어가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럼 이제 대학 4년을 다닌다라고 하면 4천만 원의 돈이 최소 필요한 거고요.
최소가 4천인
그렇죠.
거지.
예. 예. 그리고 10명 중에 이런 이유 때문에 10명 중에 한 8명 정도가 이제 대출을 학자금 대출을 받고 평균 한 1,500만 원 정도 대출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원까지 이제 공부에 욕심이 있어서 대학원까지 가버리면 한 네. 2천만 원 이상은 대출을 갖고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몇백 단위는 아니네요.
그렇죠. 예.
문제는 이제 졸업을 해도 이 졸업자들 중에 60% 이상이 이 학자금 대출을 계속 이제 갚아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네.
졸업을 해도 취업이 늦어지다 보니까는 이 대출을 못 갚아서 심지어는 이제 개인 회생까지도 알아보는 대학 그 졸업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행히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은 군대 다녀와서 또 취직을 또 빨리 하셔가지고
네.
그나마 그래도 3년 동안 학자금 대출을 다 갚으셨다니 좀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네. 네, 이제 그 사회생활을 시작하신 지 한 3년 정도 되셨는데 처음부터 뭐 제로에서 이제 시작을 한 게 아니라 마이너스를 안고 이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열심히 이제 3년간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지금 그 마이너스였던 이제 학자금 대출을 다 상환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출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차근차근 이제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저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남들보다 조금 늦었다라고 해서 너무 이제 그 수익률이라든지 이자에 이제 치중을 해버리게 되면 결국 그만큼 원금 손실에 대한 리스크가 훨씬 더 커져버리기 때문에 자칫하게 되다가는 다시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재무 계획을 잘 세워서 조바심을 너무 느끼지 마시고 차근차근 지금 저축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하면 가장 좋냐? 저처럼만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좀 부끄러운 네. 얘기지만 제가 처음에 이제 취업을 했을 때 대출도 없었고 그리고 회사 이제 기숙사도 이제 살고 있었거든요. 기숙사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뭐 특별히 들어갈 돈도 없었는데 일도 많아서 이제 돈 쓸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 그러셨어요?
네. 아무것도 저는 저축의 목적도 없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돈 쓸 시간이 없어서 계속 돈이 쌓여 있었거든요. 그 돈이 한 2년 조금 안 됐는데 한 2천만 원 이상 있었어요.
부러운 일인데요.
예. 근데 네.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중형차를 일시금으로 내고 네. 나머지 1년 동안 할부를 걸었거든요.
아, 차를 사셨어요?
네, 차를 바로 샀어요. 네. 그 젊은 나이에. 20대 중후반인데. 그러고 나니까는 뭐 기름값, 뭐 할부값,
유지비가...
뭐 보험료, 이러니까 네. 저축이 안 될 뿐더러 예전에는 그냥 집, 회사, 집, 회사 이것만 네. 했는데 어느 순간 차가 생기니까 뭐 놀러도 가고 싶고.
갈 데가 많아져서.
그렇죠. 예. 네. 뭐 취미 생활도 더 생기고 하다 보니까 전혀 저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도 저처럼만 안 하면은 네. 잘 돈을 모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세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그래도 대단하시다. 왜냐하면 사실 학자금 대출 상환을 아주 긴 시간 동안 끌고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도 일단 빨리 여기에 집중을 하셔서 털어내셨다. 이제부터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출발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내용인데 어떻게 고민 해결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희들이 뭐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사회초년생 분들은 소득의 한 절반 이상은 이제 단기간에 이제 결혼에 대한 목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혼 자금 목적으로 좀 저축을 은행에 가서 하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은행에 가서.
예, 왜냐하면 예. 이제 뭔가 좀 많이 빨리 시작하고 싶다는 의욕이 넘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투자 상품이라든지 보험으로 가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원금 손실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내가 만약에 3년 뒤에 결혼을 할 목적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3년 되는 시점에 수익이 많이 나면 상관이 없지만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결혼 목표에 대한 그 목적이 완전히 틀어지게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혼을 뭐 미뤄야 될 수도 있고, 결혼을 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를 이제, 그런 경우를 맞이하면 안 되니까는, 안전하게 3년 뭐 단기간이면은, 네. 은행에 가서도 저축을 하시고요. 투자 상품이나 보험 상품은 또 기간에 따라서 따로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게 낫기 때문에,
네네.
단기간에는 좀 절반에 월급의 50% 정도는 은행에 저축을 하시는 게 가장 좀 안전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저렇게 은행도 좀 활용을 하시면서 그 소득의 한 10% 내에서는 이제 보장성 보험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부분은 이제 뭐 미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연금 자산도 미리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제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 시청자님께서 열심히 이제 저축을 하시다가 뭐 아프거나 다쳐버리게 되면 이때까지 열심히 저축한 금액이 한 번에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없애는 저축을 위한 저축으로 생각을 하시고 보장성 보험을 10% 이내에서 좀 가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는 아직 젊은데 무슨 노후 준비를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 보통 일반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기간이 생각보다 그리 길진 않습니다. 하지만 노후 생활을 하는 기간은 상당히 길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금액을 좀 준비 하시려고 하면 소득이 생기자마자 반드시 노후 준비는 강제 저축을 조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10년만 일찍 연금을 준비하시더라도 2배 이상의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금액에 집중하지 마시고 기간에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소액은 반드시 이제 장기 저축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최동기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재무 설계의 제1순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축을 지킬 수 있는 보장성 그리고 연금 이런 부분도 있는데
네.
혹시 이렇게 다 가입을 하고 나서 조금 더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청약 저축을 한 10만 원 정도 더 해보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약 저축이요?
예, 청약 저축은 일단 이자율이 일단 일반적인 예금이나 적금보다 좀 높은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뭐 3년 정도 이렇게 10만 원씩 저축을 하면은 청약 1순위가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혹시 청약 1순위가 돼서 결혼할 때 뭐 분양에 당첨이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뭐 집을 주택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조금 빠듯하게 뭐 지출을 하더라도 청약 저축 한 10만 원 정도는 해보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두 전문가 분께서 뭐 보험과 저축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축 중요합니다.
네.
하지만 그 전에 지출 관리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우선이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다 보면 쓰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많이 발급을 받으세요. 그러다 보면 이제 신용카드를 보면 이쁜 카드들이 사실 많아요. 카드 색깔에 네. 따라서 또 뭐 부의 기준이 또 달라질 수도 있고
네.
한데 신용카드가 이제 상담하다 보면은 신용카드를 쓰다 보면 포인트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이게 좋아서 신용카드를 계속 쓰시는 분들도 있으시다라고 하는데
포인트 때문에
네, 이 네. 포인트 자체가 소비를 부추기는 또 하나의 네, 자극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저축해 놓은 그 현금 한도 내에서
네.
좀 지출이 발생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먼저 사용하시는 게 낫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약간 씀씀이의 첫 번째 단추가 어떻게 보면 체크카드로 이제 쓰시는 거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네.
지금 사회생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고요. 이제부터 저축을 어떻게 할까? 30세 직장인이셨는데요. 50%는 저축, 10% 정도를 보험으로 그리고 저축 등도 병행을 하셔야 된다. 저희가 추가 상담 드리면서 좀 더 꼼꼼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첫 번째 사연으로 학자금 대출을 털어내신 상황에서 어떤 재무관리가 필요할까? 이 부분을 먼저 알아봤고요.